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미국 연방수사국이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전하며 연방과 주정부, 지역 법 집행기관이 신속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연말연시를 축하하려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폭력은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 IS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용의자가 범행 몇 시간 전에 IS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며 이를 FBI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인 어제 새벽 3시 15분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버번 스트리트에서 트럭 한 대가 인파 속으로 돌진해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42살의 샘서딘 샤바르로 그의 트럭에서 IS의 깃발과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FBI가 밝혔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샤바르는 육군 예비역으로 현장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자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해 난민 텐트촌의 팔레스타인 적어도 10명이 숨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언론 의료진을 인용해 이날 새벽 이루어진 공습으로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칸 유니스 서부 알마아시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10명에는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외무장관이 이끄는 시리아 과도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무르하프 아바 카스라 국방장관이 포함된 시리아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 축조 이후 첫 외국 공식 방문입니다. 알 아시바니 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이번 방문은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며 자유 시리아와 역사상 첫 해외 방문을 통해 시리아와 사우디 간 오랜 역사에 걸맞는 새롭고 밝은 페이지를 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양국 간 핵시설에 대한 공격금지 조약에 따라 핵시설 목록을 교환했다고 인도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며 인도와 파키스탄 간 핵시설 목록 교환은 지난 1992년 이래 이번이 34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88년 12월 31일 체결돼 1991년 1월 27일 발효된 상호 핵시설 공격금지 조약에 따라 매년 1월 1일 상대국의 핵시설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비공식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 외무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양국이 자국 교도선의 상대국 수감자 명단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22대가 오늘 타이완 주변에서 해군 함정들과 합동 준비태세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포착된 중국 군용기 22대 중 18대가 오전 8시 50분에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항공기에는 J-16 전투기와 KJ-500 조기경보 및 통제항공기, 드론 등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감시하며 항공기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 지상기반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중국이 2020년 9월부터 타이완 인근에서 군용기와 해군 함정을 운용하며 회색지대 전술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날을 기점으로 나라나 사회, 단체 차원으로 심기 일전의 변화를 꾀하는 곳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으로 새 역사를 쓰는 미국을 비롯해서 지구 곳곳에도 새해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그중에서 세계 시민들의 일상을 바꿔놓을 몇 가지 변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20개 이상 주의 노동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북동부의 델라웨어주인데요. 이 지역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15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올 한 해 건강 관련 변화가 많군요. 6월부터는 일회용 전자담배 팔거나 살 수 없고요. 10월부터는 피자와 햄버거 등 어린이를 겨냥한 정크푸드 광고 금지됩니다. 호주는 해외여행이 필수인 여권 만드는 수수료가 껑충 올랐습니다. 성인이 10년짜리 여권을 발급하려면 412호주달러, 미화로 260달러를 써야 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여권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에서는 올해부터 재활용 대상이 아니어도 버려야 할 옷이나 섬유 폐기물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처로 수거함을 거쳐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전자화하는 변화 중에 올해 초부터는 주민등록증도 휴대전화로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답니다. 일본은 4월부터 오사카 간사이에서 열리는 월드 엑스포 준비가 한창입니다. 6월 15일부터 한 달간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 축구 연맹 FIFA의 클럽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을 미국으로 끌어당길 예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일 목요일, 지금은 아침 8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3도고요.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에 북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특히 자강도 중간간계, 양강도 지역은 종일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바람은 서쪽 지역은 용연으로,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4도 사이고요. 낮 최고도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로 기온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함흥도 영하 10도고요. 원산이 영하 5도, 개성 영하 8도, 신의주 영하 9도.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9도입니다. 희산도 영하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청진이 1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2도, 함흥과 원산은 4도, 중강의 낮 최고 영하 5도, 희산은 영하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지만 먼 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1.5m, 먼 바다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 바다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3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입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개척을 해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노력과 또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리 아산상인의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그 현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한 논평 순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새해 첫날인 1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각각 차량 돌진 사건과 트럭 폭발 사건이 발생해서 수십 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일 가자지구에 공습을 단행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적어도 18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선거 개입을 이유로 러시아와 이란을 제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파나마가 운하 이양 25주년을 축하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미국에서 큰 사건 소식이 들리죠?
네. 1일 새벽 3시경에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번화가에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오전 8시경에는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정초부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사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경찰 당국의 발표를 정리하면요. 1일 오전 3시 15분쯤에 한 픽업 트럭이 이 뉴올리언스의 관광 명소인 버번 스트리트에서 새해 맞이 행사를 위해 모인 인파 속에 돌진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쳤습니다.
네.
예, 당시 경찰차들이 안전을 위해서 주변 곳곳에 배치돼 있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트럭이 경찰차 한 대를 지나쳐서 이 차량 금지 구역으로 갑자기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났는데요?
네,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몰려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총격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신원 밝혀졌습니까?
네. 사건을 수사 중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가 42세의 남성 샴수드 딘 자바라고 밝혔습니다. 알레시아 던컨 FBI 특별수사요원의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subject has been identified as 42-year-old Shamsud Dim Jabbar, a U.S.-born citizen.
네, 용의자는 텍사스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42세 샴수드 딘 자바르로 확인됐고 대여한 걸로 보이는 포드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용의자가 어떻게 이 차량을 소유하게 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차량에 IS 깃발이 꽂혀 있었다면서 테러 조직과의 잠재적인 연관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서는 또 무기, 사제폭탄인 급조 폭발물도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IS라면 이슬람 급진 테러 조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IS는 미국의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일으킨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에서 파생된 조직인데요. 이라크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활동한 순위파 급진 테러 조직입니다.
네.
예, FBI는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공범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는데요. 현장 주변 CCTV를 통해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이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걸로 보이는 영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망한 용의자에 관해서 더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네, 용의자는 미 육군에서 복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예,
NBC, CNN 등 매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현역으로 복무했고요. 예비군으로 5년 더 복무하고 2020년에 제대했습니다. 이 사이에 2009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현재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는 그가 2020년 5월에 올린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군 경력을 소개하면서 당시 휴스턴에서 부동산 매니저로 일하고 홍보했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한 데 이어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To all the families of those who were killed, to all those who were injured, to all the people of New Orleans who are grieving today.
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유족과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 또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뉴올리언스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은 물론 온 나라가 슬픈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용의자가 미군에서 수년간 복무했고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면서 IS의 영감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로서 법 집행 당국과 FBI, 국토안보부, 정보 당국 등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유입되는 범죄자들이 미국 안에 있는 범죄자들보다 훨씬 나쁘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과 가짜 언론들은 이를 반박했지만 사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으로 밝혀져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 말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새해 첫날,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사건도 전해주시죠.
네, 1일 오전 8시 40분경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정문 앞에 세워져 있던 이 테슬라 사이버 추락이 폭발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근처에 있던 7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크게 다치진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뉴올리언스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차량 관련 사건이 또 발생해서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라면 이게 트럼프 당선인의 그 소유 호텔이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 가족 회사인 트럼프 그룹 계열 호텔입니다. 또 폭발된 차량이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수장 내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제작한 신형 사이버 트럭이어서 이 범행의 배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뉴올리언스 사건과 라스베가스 사건이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미국 당국은 연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은 수사 당국이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Additionally, we're tracking the explosion of a cyber truck outside the Trump Hotel in Las Vegas. Law enforcement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네, 현재 법 집행 당국과 정보 당국이 라스베가스 트럼프 호텔 밖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도 조사 중이라면서 이 뉴올리언스 공격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머스크 CEO는 소셜 미디어 X에 차량 자체는 폭발과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테러 행위 같고 두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갑니다. 가자지구에서도 새해 벽두부터 포성이 들렸네요.
네, 2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남부에서 최소한 1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다고 팔레스타인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중부에서는 또 다른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사망하는 등 2일 하루 동안 가자에서는 최소한 18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들도 있네요.
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이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서쪽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알 마와시 난민촌에 폭격을 단행했는데요. 이 공습에 어린이 3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자 경찰청장 그 보좌관도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가자 중부에서는 이 구호품 전달 일을 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아라크사 순교자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번 공습에 관해서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세력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서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테러 공격으로 국제사회 지원을 앗아가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새해 첫날 이 하마스에 대한 강경 대응 경고했다면서요?
네,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이 1일 이스라엘 남부 도시인 네티봇을 방문해서 하마스가 조만간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총격을 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이 네티봇은 전날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받은 곳입니다.
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네네.
예, 당시 하마스는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는데요. 몇 차례 협상으로 인질들이 풀려나서 현재 가자 지구에는 약 100명 인질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사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이상이 된 이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쪽 피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최소한 4만 5,500명이 사망하고 10만 8천 명 이상 부상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가자 보건부는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현재 가자 지구의 대부분이 파괴됐고요. 230만 명 주민 중에 90%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피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자에서는 휴전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지난해 11월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요.
네네.
예, 협상당 주변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인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를 아랍 중재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요.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을 또 제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2024년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로 이란과 러시아 기관을 제재한다고 지난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과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선거 절차와 기관을 목표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표적 허위 정보 캠페인으로 미국인들을 분열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와 이란에서 어떤 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겁니까?
네, 이란에서는 인지 디자인 프로덕션 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기관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대신해서 미국 유권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적어도 2023년부터 영향력 행사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 쪽에서는 모스크바의 본부가 있는 지정학 전문성 센터가 제재 대상이 됐는데요. 이곳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하고 지원금을 댔을 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이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네, 이 최근에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가 뭐 미국뿐 아니죠.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인지 디자인 프로덕션 센터는 러시아 군 정보부 지시 아래서 생성형 지정학 전문 센터 CGE는 러시아 군 정보부 지시 아래서 생성형 AI를 써서 합법적인 뉴스 매체처럼 보이게 설계된 웹사이트 네트워크에서 배포되는 허위 정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2024년 대선에서 나온 부통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만들려고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이 CGE뿐만 아니라 이 기관의 책임자도 제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이란의 몇 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이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이거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로이터통신에 성명을 보냈는데요. 성명은 러시아는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나마에서 파나마 운하 이양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네요.
네, 파나마 운하 이양 25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12월 31일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977년 운하 이양에 합의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에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네, 그 행사에서 파나마 대통령도 연설을 했네요.
네,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의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가 파나마 소유로 남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나마 외에 이 운하에 관여하는 손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파나마 운하에 미국도 관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77년까지는 미국이 이 운하와 주변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이후에 두 나라가 맺은 협정에 따라서 두 나라가 함께 운하를 운용하다가 1999년에 완전하게 파나마로 넘어갔습니다.
네.
앞서 1977년에 미국과 파나마는 협정 두 개를 체결했는데요. 하나는 운하 이양 문제를 다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운하의 개방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행동하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 얘기는 운하 개방이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만일에 군사 분쟁 때문에 이 운하의 운용이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미국이 운하를 다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네, 파나마 이 몰리노 대통령 연설에서 운하 소유권을 언급한 사정이 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월 22일에 한 행사에서 이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운하 통과료를 파나마에 준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몰리노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특별히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파나마 운하가 국제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운하가 없으면 화물선은 남미 대륙 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항 거리가 훨씬 길어지고요. 운송비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파나마 운하에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네, 가뭄 때문에 운하 내 수량이 감소해서 파나마 정부가 이 운하를 지나가는 선박의 수를 크게 줄였고요. 운하 사용료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회복됐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식 선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하를 개수함에 따라서 통과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파나마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리 가운데 일부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원 인준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지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 직위 가운데 대략 절반이 청문회 없이 인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준안을 받은 위원회는 일부 인준안을 두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직위의 중요성과 관할위원회 업무량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많은 인준안을 처리하는 법사위원회의 경우 검사나 보안관, 그리고 비상근위원회 위원에 대한 청문회를 보통 열지 않습니다. 농업과 영양, 산림, 그리고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는 보통 접수한 인준안을 두고 대부분 청문회를 합니다. 위원회는 종종 관련된 인준안들을 하나의 청문회에서 모두 다루기도 합니다. 청문회의 기간과 성격은 다양합니다. 지명자는 보통 청문회에 나와 증언합니다. 위원회는 종종 하원의원을 포함해 다른 증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일부 청문회는 의례적으로 지명자를 환영하는 자리로 기능합니다. 반면에 다른 청문회는 지명자의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정책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지명자의 자격이나 이해 충돌 여부도 다룰 수 있습니다.
During nearly 20 hours of direct questioning, federal appellate judge Neil Gorsuch repeatedly deflected tough questions, sometimes with humor and flattery. Such responses.
위원회는 종종 청문회 전에 지명자에게 질문을 보내고 서면으로 답하기를 요청합니다. 청문회가 끝났어도 위원회는 지명자에게 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의 경우 인준청문회는 위원회 앞에서 개인이 증언하도록 요청받은 여러 차례의 청문회 가운데 첫 번째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미래 활동 감독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명자에게서 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원 규칙에 따라 청문회는 규칙에 명시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과반수 투표로 종결되지 않는 한 일반에 공개됩니다. 청문회 증언은 종종 관할위원회 인터넷 웹사이트나 의회 개관물을 포함한 몇몇 상업적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청문회 결과를 인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고위관리 상원 인준 절차 가운데 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탈북민 사업가들이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 아산 상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아산 상인의 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소캡이라는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관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왔는데요. 그 후기를 오늘은 좀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가 아산 상인의 밤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소캡24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한수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는 소캡24라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3명의 아산상인분들을 만나보고 그 소회를 듣는 자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소캡이라는 컨퍼런스는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임팩트 투자 관련 컨퍼런스입니다. 아산상회가 아무래도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탈북민 창업가들에게 관심 있는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 그리고 소회들을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가장 주고 싶었던 인사이트들은 탈북민 창업가가 글로벌 진출을 함으로써 모든 탈북민들이 이런 진취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캡24에 참가한 창업팀의 발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 또 서로 알아가는 30초 인사 시간으로 많은 탈북민 창업가와 지원기관, 또 투자기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고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신영욱 이사장 또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으로 아산상인의 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요. 남동구 논현동이라는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천에 한 3,000명 가깝게 있고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제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이 요즘은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나 아산상인의 밤과 같은 행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창업 이후의 지원까지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북에 있으면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사회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신 분들도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개척을 해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산상에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 과정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창업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하냐.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그러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컨설팅과 육성을 돕는 이광훈 파트너도 이번 행사에 함께했는데요. 이과군 파트너 역시 아산 상인의 밤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팅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동시에 제가 배그민족이라는 이탈주민 고용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기존 기수들이 어떻게 또 비즈니스가 성장했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여기에서 같이 네트워킹하는 이탈주민분들하고 그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 또 같이 얘기해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고
그러면서 이탈북민 창업가들을 통해 자신도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들과 상생하기 위한 새해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이탈주민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고 북에 있는 분들한테 뭐 돈도 보내고 좀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들에게도 제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혹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저희 회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25년도의 바람입니다.
실제 소캡 24에 참가한 3명의 탈북민 창업가 가운데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정보를 나누고자 발표자로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고요. 핵심 발표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은 세계를 알게 되면 나의 비즈니스가 보인다. 그게 이제 저의 발표 제목인데요. 일단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안주에 살면서 또 다른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 탈북민 기업가들이 힘찬 도전을 하게 된다면 통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도 있고 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새해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는 그런 한 해로 거듭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바람은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또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인 힐링유의 조유라 대표는 현재 재활 전문가들을 위한 통합형 재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캡 24에 참가하며 자신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국 다녀온 것도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저희는 아직은 글로벌까지 진출하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다 보니 저희가 얼마나 이 좁은 생각과 좁은 곳에서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는 건 좋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임팩트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계기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는 4월이 되면 새로운 아산상회 7기가 시작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그랬듯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두려움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고요. 끝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탈북민들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데 두렵고 정보도 없고 실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당연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이지만 이제 뭘 하고 싶어하는 꿈이 이제 막 생기신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이 사람 만나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를 일단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가 정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을 좀 쌓으면서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서치를만 제대로 해도 기본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정보를 조금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많은 도움을 요청을 당연시 안 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좀 알았으면 좋겠군요. 그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프리웨이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이나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에게 자꾸 들먹이지 말아라, 혹은 그런 말을 실수로 꺼냈을 때 상처를 건드릴 생각은 아니었다, 들먹이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Well, I got here okay, but I heard you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this morning. Are you okay?
I'm fine now.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m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That's all right.
Actually, the reason I mentioned it is because I tripped also on the way in.
It's just so embarrassing.
I know, but no one got hurt.
제가 오늘 아침 넘어진 소식을 들은 존이 괜찮냐고 묻자 제가 얘기하기 싫다고 했더니
I didn't mean to rub it in.
상처를 건드릴 의도는 아니었다.
I didn't mean to rub it in.
여기서 rub, R-U-B, rub, 문지르다, 비비다를 사용해서
rub something in.
이 표현은 곤란한 얘기를 들먹이다, 잊고 싶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처가 난 부위를 자꾸 문지른다는 것은 아픈 곳을 계속 건드린다는 표현이 되겠죠. 대화를 통해 그 얘기 자꾸 들먹거리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시죠.
So, you didn't fall today, right?
Stop rubbing it in.
I'm sorry. I was just trying to make you smile. I'll stop rubbing it in.
Thank you.
존이 제게 오늘은 넘어지지 않았냐고 물어서 제가 그만 들먹거려요.
Stop rubbing it in.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존이 또한 웃기려고 한 얘기였다면서 그만 들먹거리겠다는 표현
I'll stop rubbing it i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Don't rub it in.
자꾸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rub it in.
왜 자꾸 아픈 곳을 건드리나요?
Why do you have to rub it in?
그럼 이번에는
Rub it in someone's face.
Face를 집어넣어서 자랑하다, 거들먹거리다 라는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계속 거들먹거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만 얘기하세요 라고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Guess what? I'm going on vacation to England.
I know. You've already told me that many times.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Okay, okay.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존이 영국에 간다고 여러 차례 제게 자랑을 해서 제가 그만 거들먹거려요 라는 표현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내 얼굴에 뭔가 계속 문지르는 행동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만 거들먹거려요. 존의 대답도
I won't rub it in your face anymore.
그만 거들먹거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끝으로 듣기 싫은 얘기를 들먹이다.
Rub it in.
Rub it in이 사용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ripped in front of everyone this morning. Are you okay?
I'm fine now.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m sorry. I didn't mean to rub it in.
That's all right.
Well, the reason I mention it is because I tripped on the way in, too.
It is just so embarrassing.
I know, but no one got hurt.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rub something in, 곤란한 얘기를 들먹이다, 잊고 싶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다, 자꾸 들먹이지 마세요, don't rub it in, 그리고 자랑 그만해요, 그만 거들먹거려요.
Please stop rubbing it in my face.
들먹이다, 거들먹거리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1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언론인 둥유에게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을 규탄합니다. 이번 재판은 경찰의 집중적인 통제 속에 진행됐으며 언론과 미국 외교관의 참관이 금지됐습니다. 둥유는 중국 국영신문인 광명일보에서 편집부 차장을 지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중국판에도 그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그는 기고에서 입헌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중국 공산당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둥이유는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 외교관, 학자, 그리고 다른 기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둥이유는 일본 외교관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2022년 2월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중국 공안은 신문 후 일본 외교관을 석방했지만 그 후 중국 검찰은 2023년 7월 둥 씨를 비공개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정보를 찾거나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는 모택동 시대를 연상시키는 언론 문화를 복원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 국가 가운데 172위를 차지했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미국 대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둥 씨에 대한 선고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둥 씨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의 국제법과 자체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헌법적 보장, 즉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베테랑 언론인이자 편집자로서 둥 씨의 업적과 하버드대학교 니먼 펠로우를 포함한 미국 중화인민대표회의 인적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둥 씨와 그의 가족의 편에 서서 그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